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뒤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주 만에 혹은 2주 만에 뵀는데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마 앞에 청년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또 군에 간 아이들 또 생각나실 겁니다. 아마 오늘도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겠지요. 우리 오늘 성경 봉독했던 영민이가 13살 때 우리 교회에 왔는데 지금 23살이 됐거든요. 근데 영민이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랑 고백을 저한테 그렇게 10년 만에 해주어서 너무 고맙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청년부가 또 예배 전체를 인도하고 있는데 오늘 뭐 잘 모르시겠지만 오늘 우리 드럼 쳤던 우리 광진이는 청년 특권이죠. 한 50일 가까이 그죠? 유럽 여행을 배낭 여행을 갔다가 이제 왔습니다. 와서 1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으더니 가서 이렇게 여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승호, 우리 승호 소식 좀 전하면 승호가 이제 발령이 바뀌었거든요. 승호가 지금 공익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발령지가 이번 주부터 바뀌어서 이제 내일 근무하는데 새로 난 발령지가 ECT 빌딩 D동 5층. 우리가 지난번에 있던 그 교회 위치로 발령이 났습니다. 참 이번 주에 많이 기도했고 또 이제 승호가 매주 또 이 동네로 그래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제 또래의 그 뭐 이름을 대면 여러분들 아실 소설가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20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은 그 20대의 선택, 무언가를 선택했어야 하는 그 20대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20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20대가, 어른들이 보기에는 되게 젊고, 또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서 아무 염려가 없을 것 같지만, 누구보다도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삶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 여러분 생각하실 때마다 20대, 30대 청년들 기도해 주시고, 너희들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온 가족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숲의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한 달에 한번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유치부, 초등부, 또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작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축복하시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님들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억하면서 또 어른이 되어서도 이 예배를 기억하고 이 예배가 그들의 삶 속에 힘이 되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말씀들을 함께 보고 있는데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말씀을 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도 그냥 왔다 돌아가는 일 없게 하시고 또 예배 후에 나눔 속에서도 풍성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보통 우리 김태형 목사님께서 저에게 어떤 부탁을 잘 안 하시는데 오늘 한 가지 좀 부탁을 하셨는데 조금 설교를 좀 짧게 해줄 수 없겠느냐 이렇게 이제 초등부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최선을 한번 다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뒤에 떠 있을 텐데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설교 제목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설교 제목 함께 봅시다. 시작. 하나님 나라와 회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와 회개. 여러분, 회개 이렇게 얘기하면요. 회개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렇게 듣기 좋은 말은 아니죠. 또 회개하라 그러면 누가 기분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회개를 말할 때에 회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지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회개는 죄인이 하는 거고 그리고 일단 회개는 감정적으로 굉장히 불쾌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뭔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요, 기독교가 사람들 속에 있는 그 불필요한 죄의식을 끄집어내어서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의지하게 만든다. 이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회개라는 단어가요. 또 우리에게 불편한 이유가 있습니다. 회개해도 바뀌는 게 없는데 자꾸 회개하기가 미안한 겁니다. 처음 한두 번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그런데 늘 반복되는 잘못을 하니까 또 회개하려고 하니까 스스로 너무 괴로운 겁니다. 변하지도 않는데 계속 회개해서 못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 있잖아요. 뭐 죄의식을 자극한다거나 혹은 내가 변화되지 않는데 또 회개해서 못하냐 이런 생각은 이런 불편함은요. 성경이 우리에게서 말하는 회개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단어가 같다고 해서 뜻이 같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무엇인가를 말하기 전에 먼저 회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오해를 좀 걷어내고 제가 회개를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회개에 대해서 가장 큰 오해 첫 번째는요. 회개는 감정적인 반응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있잖아요. 또 기도할 때에 뭔가 막 눈물을 흘리고 엉엉 울어야 뭔가 회개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그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옛날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교회 집회나 또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회개한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회개했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눈물 흘리고 막 괴로워하고 또 소리 지르고 이런 일들을 동반했기 때문에 회개는 이렇게 감정적으로 어떤 행위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련회 들어갈 때 아예 감정적인 준비를 하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죠. 한 수련회가 3박 4일쯤 되니까 첫째 날은 약간 오밍각하고 둘째 날은 감정적으로 확 쏟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수련회를 그렇게 기획하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여러분 이제 캐톨릭에서 있잖아요. 캐톨릭에서 개신교에서는 그것을 잘 하지 않는데 캐톨릭에서는 트레스 디아스라고 영성 수련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트레스 디아스를 개신교처럼 바꿔서 3박 4일 동안 하고 있는 그 유명한 미국에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가서 3박 4일 동안 그 TD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이병철 선교사님도 그걸 받으셨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근데 이제 그 3박 4일 동안 그 TD를 받다 보면요. 이제 그때 이제 그 목회자들을 안 받아주기 때문에 제가 평신도라고 하고 가서 들어갔습니다.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앞에 계셨던 교회 목사님이 저를 강제로 보내셔가지고 가서 뭘 좀 배워와라.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제가 이제 평신도인 것처럼 거기에 이제 참석을 했었습니다. 저하고 그 당시에 강원도 목사님 두 사람이 이제 평신도처럼 이렇게 이제 가서 참석했는데 3박 4일 동안 TD의 내용이 참 좋은 것은 많이 있는데 그 포커싱이 찬양, 조명, 말씀, 간증 참 다 감정적 회심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감동이 있었는데 계속 감정적 회개의 반응을 일으키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3박 4일 정도 딱 다 마치고 나올 때는 이게 어떤 마음에서 어떤 회개를 했다라는 느낌보다 감정적으로 많이 눌렸다라는 그런 느낌들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요. 회개라고 생각했을 때 회개가 감정적 반응이다라는 것은 바른 이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개에 대한 또 다른 이해는요. 회개와 후회를 혼동하는 겁니다. 뒤에 아마 화면이 뜰 건데 여러분 회개와 후회가 뭐가 다르죠? 후회는 이런 거죠.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또 그랬네? 내가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지? 또 그랬네? 아휴, 내가 이렇게 의지가 없나? 내가 가치가 없는 거 아니야?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네?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이게 다이어트 이렇게 하시러 가는 분들 있잖아요. 냉장고 안에 막 아이스크림, 초콜릿 잔뜩 넣어놓고 1시간, 2시간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닫고 열고 닫고 하다가 나중에 먹게 되고 여러분 자기가 제가 먹는 것으로 이해를 들었지만 다른 여러 가지 일들에서 계속 그렇게 하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 이것을 후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란 후회라는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회개가 후회와 동일한 건 아닙니다. 후회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자각하고 감정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회가 회개로 들어가는 입구는 될 수 있는데 회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 세 번째. 회개는 완전히 내가 변하는 것이다. 내가 한번 딱 회개하고 나면 단번에 완전히 변하는 것이다. 아닙니다. 회개는요, 한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회개를 하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다른 종류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또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감정적인 반응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도 후회하는 것도 완전한 변화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무엇인가?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뒤에 뜨죠.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방향을 바꾸는 것. 다시 한번. 뭡니까? 방향을 바꾸는 것. 자신이 걸어가던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요, 감정이나 후회나 완전한 변화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게 회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의 방향을 바꿀 것인가를 얘기할 겁니다. 무엇을 바꿀 것인가? 자, 먼저 무엇을 바꿀 것인가 전에 왜 회개해야 하는가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 얘기하면, 제가 오늘 캐톨릭 얘기를 계속 하는데, 고해 성사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뭔가를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죄짓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를 다 짓는데 나도 회개해야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뭐 특별히 회개에 부여할 의미가 없습니다. 죄를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지으면서 후회하는 것으로 그치면 믿지 않는 사람이 후회와 우리의 회개가 뭐가 다릅니까? 똑같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회개는 때가 찼고 어떤 때 하나님의 그때,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보면 바로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었습니다. 그 영광 앞에서. 그런데 This age, 이 세상이 가다가 어느 날 age to come,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때가 온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니까. 그리고 인간이 마침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요, 방향을 바꿀 곳이 생겼습니다. 그 이전에는요, 이렇게 쭉 걸어가잖아요. 회개가 방향을 바꾸려고 해봐야 이쪽 세상이나 이쪽 세상이나 똑같았으니까 방향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아무리 회개해도 내 마음을 다잡아봐야 늘 그 자리를 맴돌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회개할 근거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나라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나라로 가다가 방향을 딱 틀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가야 할 다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그 이전에는 세상의 나라와 인간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다가 방향을 딱 바꾸었는데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여기도 그 세상이고 여기도 그 세상이니까 후회해서 그쳤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니까 딱 돌아서니까 그 나라가 있다는 말입니다. 방향을 바꿀 곳이 생겼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한 번도 그 나라를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전부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쫓아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따라 사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직접 몸으로 보여주시고 우리처럼 미천한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감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그 나라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요, 방향을 바꾸는 것이고 회개할 수 있게 된 이유는 그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회개의 성격이 어떤가? 회개의 성격이 어떤가?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세 개의 회개의 성격이 나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마가복음 전체의 핵심적 선언 원문을 보면요, 이 1장 15절에 두 개의 서술문과 두 개의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술문 두 개, 첫 번째 서술문은 때가 찼다.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두 문장은 서술문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서술문. 그리고 간결하게 두 가지 명령문이 나옵니다. 원문에 뭡니까?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 두 가지는 명령문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서술해 주는데 왜냐하면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간결하게 딱 요약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어서 회개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회개의 성격은 첫 번째 급박성. 초등학생들도 어려울 수 있는데 급하게 빠르게 회개해라. 급박성. 급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새로운 시대가 임했는데 너희들 언제까지 머뭇거릴 테냐. 이제 결단해라 하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결단성. 본문에 회개의 결단성. 급하다, 결단해라. 세 번째, 회개는 세상을 향해서 가던 방향을 하나님 향해서 바꾸는 구체적인 행동, 구체성.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회개는 늘 세 가지가 따라와야 됩니다. 급박성, 결단성, 구체성.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인데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이고 그 안에서 회개의 성격이 뭐냐? 급하게, 급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없다. 그리고 결단하고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한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오늘 저녁에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는데 마가복음을 한번 오늘 저녁에 한번 다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참 신기한 책입니다. 읽어보면 마가복음 마치 혁명 전사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소책자로 항상 주머니에 꽂고 다닐 법한 대단한 책입니다.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딱 잡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개되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군더더기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과장된 것도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잡으면 한 번에 쭉 읽어지는 성경이 마가복음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에 비해서요. 마태복음은 그렇게 안 읽어집니다. 마태복음은 찬찬히 읽으면서 들여다보고 생각해야 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다섯 개의 이야기 모음집 컬렉션 다섯 개가 모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이 많아서 빨리 읽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을 어떻게 한 번에 읽어내릴 수 있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나오면 마태복음을 읽을 때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요 그 다섯 개의 이야기 모음집이 막 뭉쳐있기 때문에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읽으면 휙휙 지나갑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저녁이 정말 힘들다면 이번 주에 마가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여러분이 한번 여러 번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르게 보일 겁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이 이토록 빠르게 진행되어지면서 마가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회개라는 단어인데요. 마가복음 전체의 핵심 구절이 마가복음 1장 15절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두 명령어 중에 회개해라, 복음을 믿어라. 이 회개가 나올 만큼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상해요.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단어인데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마가복음에서는 이 단어가요. 세 번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중요한 단어가.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언제 나오느냐. 마가복음 1장 15절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언 이전에 1장 4절에 세례요한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 첫 번째 나옵니다. 시작. 이때 한번.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두 번. 세 번째는 6장 12절에 한번 더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여러분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가 회개인데 회개라는 단어가 세 번밖에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단어가.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의 개념대로라면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소리 지르는 이런 사람들 이야기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에 나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마가복음에. 그럼 어떻게 된 일인가 도대체. 여러분 마가가 핵심 구절에는 회개라는 것을 집어넣고 자기가 글을 막 쓰다 보니까 회개라는 주제를 잊어버린 걸까? 여러분 그럴 리가 없는데.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책 전체가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마가가요 회개라는 단어를 안 쓰고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회개를 강조했는데 마가복음의 전체의 주제는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뒤가 뜰 텐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기록했고요. 두 번째는 그들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데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회개라는 단어를 직접 쓰지 않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게 회개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회개라는 단어를 직접 쓰지 않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 써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기록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회개다. 이 방식으로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초대교회는요, 실제로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였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스토리텔링으로 사람들에게 막 회자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살아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막 퍼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고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오해해서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너무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을 처음 읽게 되어지는 독자들이 지금 자기 모습하고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초창기 때의 제자들 모습과 너무 비슷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세상과 자기 자신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오해로 가득 찼던 제자들의 모습을 딱 기록하고 이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므로 그 오해가 하나씩 정리되고 하나씩 바른 이해로 돌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요, 제자들의 실패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마가가 강조하려고 했던 것은 제자들의 실패가 아니고 그들이 그토록 오해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오해가 이해로 하나씩 풀리고 있다. 이것이 회개라고 마가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회개는 뭐다 그랬죠? 방향을, 그럼 방향 이야기로 제가 바꿔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자기 나름대로 가려던 방향이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각자 자기들이 생각했었던 방향은요, 기준이 그 당시에 세상의 영향을 받았던 기준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하나씩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바꾸고 또 바꾸어 나가는 과정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향의 전환. 그들이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는 모습.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제자들이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의 제자들처럼요, 온전히 변화된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나옵니다. 마가복음은 제자들이 실패하고 방향을 바꾸어 가는 모습만 딱 기록하고요. 그리고는 끝내버립니다. 그들이 완전히 변했다, 혹은 그들이 변화되었다 얘기를 생략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마가복음을 기록될 당시에 이 마가복음을 처음 읽게 된 초대교회 교인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 힘들고 어려운 AD 70년 이제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불타고 무너지는 그 초창기, 예수님이 오셔서 한 그간에 초대교회를 그 당시에 이끌어가고 있었던 그 헌신되고 사랑이 많고 기도가 깊으며 그 신령한 지도자들이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 기록되는 형편없는 제자들이라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보는 제자들은 이렇게 오합지졸이었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저렇게 기둥과 같은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이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구나,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오히려 도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형편없던 제자들이 어떻게 회개하고 방향을 바꿔 나가는지 마가복음의 세 가지 본문을 통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바뀌었던 이 회개의 세 가지 영역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바꿔야 예수님의 제자로 그분을 따라가는 데 지속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세 가지 방향을 바꾸었듯이 우리도 회개에서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 방향을 바꿔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 바뀌었느냐? 제자들의 관심사입니다.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을 때에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 나섰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20절 뜹니까? 지금 뒤에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처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느라. 여러분, 좀 과격하기로 유명한 세베대의 집안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세베대의 집안의 아들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할 건데 여기 보니까 세베대의 집안의 아들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뭘 버려두고 쫓았다고 그랬습니까? 아버지와 또 품꾼들까지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고 돼 있습니다. 품꾼들을 두고 일한 것으로 보아서 세베대 가문은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자였던 그 부잣집 도련님들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들의 첫 방향 전환은 좋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으니까. 하지만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방향 전환을 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내면은 여전히 방향 전환을 하고 있지 않았다. 마가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이 그것입니다. 그들의 내면은 방향 전환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시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도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세베대의 아들들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았으니까 방향을 바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왜 자기를 부르는지 몰랐어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에 마가복음 1장 17절에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을 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사람 낚는 어부?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냥 따라 나섰어요. 왜 따라 나섰을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에게는요. 좀 특별한 매력과 카리스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0살 남짓한 청년이 동년배 청년에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다 따라가서 그 청년을 선생님으로 모신 걸 생각하면 설명할 수는 없는데 예수님에게는 범접할 수 없는 어떤 뭐 아우라라고 해야 되나 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따를 때 문제는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주 복합적인 동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제자들은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민족과 이 나라가 망가져가고 있는데 혹시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 이분이 세상을 변화시킬지도 몰라. 이런 생각과 함께 예수님을 따랐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참 멋있고 저 청년이 뭔가를 지닌 사람 같아. 내가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내 평생 그냥 이렇게 보잘것없이 늙어갈지 모르는데 혹시 내가 이분을 따라가면 내가 어떻게든 출세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세베대의 아들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을 따라다니면 앞으로 내가 주류가 될 수 있을 거야. 나중에 나옵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었던 근거가. 이렇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자기 나름대로 다양한 속셈을 다 가지고 각자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해요. 예수님은 온갖 복합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아시는데도 그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세요. 그냥 데리고 가십니다. 가자.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중에 정말 순수하게 내가 주님만 위하여 주님만 쫓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도 다 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다른 생각들이 많지만 그래 같이 와라 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생각이 다 다르지만 가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부르셨잖아요. 마가복음 1장 21절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고 악한 귀신을 쫓아내니까 사람들이 모두 놀라가지고 어떻게 된 일이냐? 권위 있는 말씀이로다. 어떻게 귀신도 순종하는가?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요. 이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습니다. 제가 지도를 띄워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오늘 본문이 이 얘기인데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여러분 지중해 해안선 보이죠?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 쭉 가다 보면 여기 뾰족하게 튀어나온 갈멜산. 그리고 갈멜산 오른쪽으로 조금 이동하면 지금 적혀지진 않았는데 여기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는 위에 쪽에 있는 거,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그리고 갈릴리 호수 왼쪽 경계를 따라서 이쪽에 이제 갈릴리 지방이 있고 아래쪽 요단강을 따라 내려가면 사해가 자리 잡고 사해 왼쪽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갈릴리가 저 위에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저 밑에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기준에서 갈릴리는 한참 먼 구석입니다. 하지만 지역은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이 갈릴리가. 왜냐하면 이스라엘 북부를 다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마가복음에서 이 갈릴리 전 지역에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다는 것입니다. 이 북쪽에.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게 되었으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게다가 29절에서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가셨을 때 열병에 걸려있는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시니까 그리고 그때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왔는데 예수님이 그들도 다 고쳐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것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이 난리가 났습니다. 소문이 나서. 예수님께서 엄청난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날 밤에 제자들이 다 누웠습니다. 12명이 누워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와, 진짜 내가 저분 잘 따라왔구나. 저분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내가 이런 분을 따르고 있다니. 그리고 내일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할까? 가슴이 두근거려가지고 잠이나 제대로 잤겠습니까? 아마도 밤늦도록 수련회가 그렇게 하듯이 서로 수군대고 막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아마 제자들이 늦게 잠을 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5절에 예수님이 새벽 위명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셨는데 아무도 몰랐다. 새벽까지 떠들다가 잤겠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거든. 그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와서 말합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 37절. 선생님,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들어있는 감격이 느껴집니까? 제자들의 이 자부심. 아니, 선생님, 왜 이런 한적한 곳에 계세요? 지금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가보나움에서 완전히 떴어요. 사람들이 오늘로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요, 유명해지는 것이었거든요. 그들이 흥분이 돼가지고,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갑시다. 이 구질구질한 어부의 삶에서 벗어나서 다른 이들이 알아주는 그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떴거든. 여러분 가버나움은요 지도로 보면 갈릴리 중심 도시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 다음으로 큰 도시 한 부산쯤 됩니다. 예수님이 부산에서 대대적으로 떠서 경상도 전역에 알려진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제자들이 생각하는 곳은 어딜까요? 울릉도일까요? 독도일까요? 당연히 서울로 갈 생각을 하겠죠. 이제 우리는 드디어 수도권으로 진출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아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제가 거기에 계신 분들을 폄하한 건 아니고 뭐 함양이나 밀양으로 가자. 이런 거죠. 거기서도 선파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 지금 제자들 김 빠지는 소리 들리십니까? 한 부풀러 있었는데 우리는 서울 안 간다. 나는 더 시골로 갈 거다. 제자들이 힘이 축 빠집니다. 아니, 가버나움에서 한판승을 거뒀으니까 더 큰 도시로 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가버나움은 갈릴리에서 가장 큰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가까운 촌락에 가자고 하셨을 때 제자들은 뭐가 지금 잘못됐다. 방향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가버나움 다음으로는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왜 더 작은 마을로 가신다는 거야. 이거 완전히 거꾸로잖아. 그리고 이제 옛날 라디오 방송으로 따지면 짜자자자 뭐 이런 방송 하면서 끝나는 겁니다.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요. 이 제자들처럼 생각도 많고 세상적인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좀 더 편안하고 내가 좀 더 안전하고 내가 좀 더 사랑받고 내가 좀 더 성공하고 내가 좀 지금보다 정말 더 행복해지고 싶어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 기대를 품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러한 내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도요. 부분적으로 옳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해주실 것이라는 처음의 기대는요.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수록 점점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나 개인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관심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신 것을 넘어서 더 큰 사명과 관심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마가복음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오늘 이제 신앙생활 막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관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일이 뭐냐면 그건 처음 믿을 때인데 놀랍게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 이유가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 축복, 내 자녀의 축복, 내 결혼생활, 내 직장 커리어, 이번 일에서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 이 기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처음 믿을 때와 죽을 때 끝까지 그렇게 하면서 초기 제자들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허약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회개하고 크게 회개해서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마치 방향을 바꾸는 그 예수님을 따르긴 했지만 여전히 방향을 바꾼도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주 관심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나만의 생각, 나만의 관심, 내 개인적인 욕망으로 계속 예수님을 쫓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다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주 관심사, 나는 그랬지만 예수님의 주 관심사는 무엇인가?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나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야 한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그거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부조리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세상의 죄로 인해서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회복하고 초청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하는 게 예수님의 주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추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살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리고 우리처럼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해주셨는데 그것이 우리 몇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그것이 주님의 주 관심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주 관심사는 잃어버린 자들인데 너무 놀랍게도 예수님을 따르는 나의 주 관심사는 잃어버린 자들이 예수님의 관심이 아니고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나의 관심사에서 예수님의 관심사로 옮겨가는 게 회개입니다. 관심사, 첫 번째 회개가 그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잃어버린 자를 세상에서 고통당하던 사람들, 가난한 사람, 소자, 약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관심을 계속 보이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관심은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어떤 그 유명한 그 중세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회개는 자신의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한마디로 나에게서 예수님의 관심이 너에게로 옮겨가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자신의 감옥에서 빠져나와서 나와 너에게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회개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이제는 우리가 나라는 감옥에서 좀 빠져나왔으면 좋겠어요. 끊임없이 나가 아니고 예수님의 관심으로 옮겨가는 회개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는 감옥에서 너라는 관심으로 옮겨가는 것, 이걸 쉽게 얘기하면 이게 중보기도고 이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중요한 요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요소는요. 예수님의 관심인 복음 전도의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2018년도가 한석교회에 굉장히 크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와 있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보면 2018년도에 초등부에 아이들이 오게 되어지고 이 아이들이 일본 단기 선교를 거쳐서 중고등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보면요. 저는 교회적인 회개의 작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첫 번째 회개는요. 나에게서 예수님의 관심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회개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바꿔야 할 회개 영역은 아까 영민이가 정말 좋은 목소리를 읽어주었던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인데요. 읽지는 않을 겁니다. 인간관계입니다. 여기에 세베대의 아들들이 다시 등장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요. 세상살이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직장인들에게 물어봐도 직장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1순위가 인간관계입니다. 외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물어봐도요. 문화 차이나 고국에 대한 그림보다는 더 어려운 것이 그 함께 있는 선교사들과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이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그 역시 분명 인간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는 모든 사람의 삶 속에 깔려있는 네트워크이고 또 컴퓨터로 따지면 피할 수 없는 바탕 화면 같은 겁니다. 여기서 인간관계가 어려운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 어려우냐면 우리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두 가지를 얻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인정받고 싶습니다. 사람은 이걸 명예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내가 통제하고 싶습니다. 이걸 권력욕입니다.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고 통제하고 싶은 것을 말을 바꾸면 명예와 권력입니다. 굉장히 거창하게 들리잖아요. 명예와 권력, 나 그런 거 없는데. 아닙니다. 명예와 권력은 인정받고 싶은 것이고 내가 통제하고 싶은 것이니까 모든 사람의 내면에 감추어진 욕망입니다. 여러분,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우선 명예 얘기해 보겠습니다. 명예는 내 이름값을 하는 것입니다. 인정받고 싶은데 누가 어디에 가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있잖아, 이렇게 묻습니다. 아무개 있잖아. 그 사람 어때? 물었을 때, 아휴, 그 뭐 있긴 있지만 있으나 많아야 없는 게 낫지. 이런 평가를 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 합니다. 명예죠. 그리고 누구나 통제당하는 걸 싫어합니다. 내가 자주적으로 움직이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조종당하거나 통제당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나 혼자의 힘으로 살고 싶지만 내게 힘이 없으니까 별 수 없이 이런저런 상황과 조건에 따를 뿐이지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자주적으로,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내 위치를 확보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막 내가 싫은데 어떤 얘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야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막 너무 이렇게 그 얘기를 듣기 싫은데 계속 나한테 말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당신 나한테 설교하는 거야? 사람들은 설교 듣는 걸 싫어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직업으로 삼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람들이 제일 기분 나쁠 때 하는 말이 그건데. 왜 나한테 설교해? 이거잖아요. 저도 나름대로 고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통제하는 것은 참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자기가 왜 이 직장을 구했냐 하니까 그냥 통제받기 싫어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택한 것이 이 직업이라고 말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이제 인간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잘나고 좋은 모습을 자꾸 보여주어서 인정받고 싶고, 인정받는 걸 통해서 존경받고 싶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내가 힘을 좀 얻고, 그래서 내가 좀 마음대로 움직이고 내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부리고 싶은 욕구가 사람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 요구한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 자리에, 눈에 띄는 자리에, 명예로운 자리에, 힘이 있는 자리에 앉혀달라고, 우리에게 명예와 권력을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뭘 못하겠습니까? 당신이 마시는 잔이 뭔지 모르겠지만 나 다 마실게요. 그 자리에 좀 앉게 해주십시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요. 42절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명예와 권력을 요구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여러분 임의로 밑에 카타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어떤 뜻이냐? 마구 거칠게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읽으면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마구 거칠게 주관은 주인 노릇입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마구 거칠게 주인 노릇하고 그 고관들이 마구 거칠게, 권세가 권위거든요. 권위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방인들은 아주 거칠게 주인 노릇하고 아주 거칠게 권위를 부린다는 것입니다. 주관한다는 것은 주인 노릇하는 것이고 권세를 부린다는 것은 권위를 사용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어느 정도 권위와 권세는 필요합니다. 권세를 부리거나 권위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차기를 위해서 권세를 함부로 부리는 것이 문제인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사람은요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런 본질적인 욕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도 예수님 옆에서 자기 마음대로 권세를 사용하고 싶고 예수님을 통해서 명예를 얻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향을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4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여러분 대단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누굴까요? 1차적으로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형편없는 제자들, 이 질문을 했던 세베대의 아들들, 그리고 열두 제자들이지만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너희들이라는 뜻은 마가복음 전체를 읽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너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43절, 44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더 큰 자가 더 낮은 자를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도자가 된다면 너희가 갖고 있는 힘과 지혜와 경험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너희보다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인간관계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영역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제는 섬김을 받는 자세에서 섬기는 자세로 방향을 바꾸라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회개해야 할 두 번째 요소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관심사를 바꾸고 두 번째는 섬김을 받는 자세에서 섬기는 자세로 바꾸라. 여러분, 처음 교회를 나오는 우리 어린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자녀들도 처음 교회를 나온 어린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나를 교회 가면 챙겨줄까, 나를 섬겨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나를 찾아와 주지 않으면 외로워합니다. 그냥 옆에서 같이 외로워하는 사람에게 찾아가면 되는데 어린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립니다. 이제나 저제나 누가 나를 찾아올까. 믿음이 어린 사람은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청년 그리고 믿음의 아비는요, 먼저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힘을 빌려서 다른 사람을 조종하기를 원하고 상황을 조작하려고 했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리는 포지션은 높은데 자기를 내어주고 손해를 감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거든요. 아니 어떻게 저것이 가능한가? 도대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묻게 된 겁니다.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고 그래서 땅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질서와 가치로 우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우리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주관하고 임으로 다스리지만 확 뒤집어지니까 위에 있는 사람이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나 중심적으로 관계를 맺던 방향에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나보다 약한 자를 중심으로 관계를 맺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회개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인간관계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바꿔야 할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생각입니다. 마가가 강조한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수련에 참석하고 수없이 많은 기도에 가서 울지만 변화되지 않는 나를 발견하였다면 우리는 이런 결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변화는 감정적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생각의 변화에서 온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생각이 바뀌면 우리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영역이 가장 핵심적인 영역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결국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여러분, 지금은 이 성경이 필요한데요. 이런 마가복음 16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 위에도 뜨지만 성경을 보시면 더 좋습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마가복음 16장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가 경험한 이야기를 1절에서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까지 성경 한번 보세요. 그런데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가복음이 8절 뒤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여기 말고 성경에 몇 절까지 있습니까? 마지막 절. 9절부터 20절까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가로가 되어 있는 게 많을 겁니다. 마가복음의 옛 사본들을 보면 마가복음 16장 8절에서 끝나는 사본이 제일 많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처럼, 그러니까 마가복음은요, 16장이 세 가지 종류의 사본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에서 끝나는 사본, 두 번째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마가복음 16장 8절이 아니고 9절에서 20절까지 포함되어 있는 사본, 세 번째는 마가복음 16장 8절까지는 똑같고 9절에서 20절까지를 요약해 놓은 사본,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종류가 서로 다른 엔딩이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16장 8절에서 끝나는 것이 원래 마가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뒷부분은 9절에서 20절까지는 후대에 덧붙여진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오래된 사본에는 16절, 8절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20절 내용이 길든 짧든 뭔가 뒤에 이렇게 붙어있는 사본은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거예요. 후대에 쓴 거예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고 많은 학자가 마가복음 원본에는 마가복음 16장 8절까지만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8절 이후에 다른 내용을 누가 갖다 붙인 거예요. 왜 붙였을까? 8절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끝나는 게 여자들이 넋을 잃고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을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책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제 끝 문장이 여자들이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고 말을 못했다. 이게 마지막 문장이라고 딱 끝나면 이상합니다. 그 뒤에 뭐가 붙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절에서 20절은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서 요약한 겁니다. 후대에 누군가가 첨가한 거예요. 그러면 왜 마가복음을 이렇게 황당하게 끝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추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가설을 했는데요. 아마 마가가 책을 가지고 막 다니다가 끝이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뒷부분을 잃어버렸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마가가 복음서를 쓰다가 8절까지만 쓰고 죽었다. 못 썼다. 세 번째는 여기까지 쓴 게 마가복음 1편이고 마가가 생각할 때 마가복음 2편을 쓰려고 했는데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황스러운 결론은 그게 아닙니다. 마가가 일부러 의도한 것입니다. 16장 8절까지의 끝부분은요. 마가복음 전체 맥락과 딱 맞아떨어집니다. 마가복음 전체에서 제자들은요. 마가복음 16장 8절이 끝날 때까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16장 1절에서 8절에는 제자들이 아예 안 나와요. 누구만 나옵니까? 막달라 마리아만 나옵니다. 제자들은 몰랐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직후까지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다는 것을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을 때는 반드시 당시 상황으로 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자리에도 나타나지 않는 제자들이 놀랍게도 이 마가복음이 쓰였을 때는요. 교회의 기둥이었고요. 아마 베드로는 그때 순교하고 이제 없었을 겁니다. 베드로는 이미 순교했고요.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는 나타나지도 않던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교회의 든든한 기둥으로 서 있었고 그 제자들이 뭘 외치고 있었느냐? 예수의 부활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된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한 25년에서 30년쯤 지난 시점이었는데 그 제자들이 가장 왕성히 활동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순교하고 있었고 이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얼굴도 보이지 않던 제자들이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외치고 있을 때입니다. 마가복음은 그 당시에 이 마가를 기록함으로 가장 강력한 문학적 방식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들은 16장 8절에서 예수님을 몰랐다. 그러나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제자처럼 바뀐 이유는 하나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 무엇을 보고 바뀌었느냐. 부활을 보고 바뀐 것이다. 부활을 보고 그들은 바뀐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내용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누가, 요한의 복음서가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서신서와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정작 기독교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제가 얘기 들었나요? 어떤 한 분,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스물 몇 살 때까지 예수를 안 믿다가 연애하러 그 사귀는 자매가 교회 다니고 있어가지고 갔는데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너무 못하더랍니다. 말을 저거밖에 못해? 1년 정도 계속 듣고 있다가 머릿속에 한 가지 두려움이 뭐냐면 다른 거는 저 목사님보다 내가 말을 훨씬 더 잘할 것 같은데 제 아는 직접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근데 딱 부활 얘기를 하는데 딱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른 걸 모르겠는데 만약 저게 진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만약 저게 진짜면. 그런데 1년쯤 지나다가 그게 진짜라고 믿어지더랍니다. 그리고는 뒤집어진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무너지면 우리 신앙도 무너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무너지면 초대교회도 무너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참으로 경험하면 어떤 변화가 있느냐면 제자들은 그때까지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모습이었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면 예수님은 존경하고 따르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예배자로 바뀝니다. 존경과 예배의 대상은 다릅니다. 어느 순간 부활을 경험하고 나면 이분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단순히 우리의 존경과 애정을 받으실 분이 아니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존경하고 따라갈 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에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존경받을 뿐이 아니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회개할 영역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끊임없이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분, 혹은 내가 존경해서 따르는 분이 아니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세 번째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 우리의 관계가 바뀌어야 하고, 우리의 관심사가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관계가 바뀌어야 하고,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나에게만 집중하던 주관심이 예수님의 관심으로 바뀌는 것이 회개입니다. 나라는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세상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맺던 것이 이제는 섬기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참으로 매력적이고 존경만한 한 예수님이었지만 단순히 존경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 뭔가 얻어내려는 것으로 내 태도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예배자로, 경배자로 바뀌는 것. 이것이 회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원래 설교가 더 있지만 마치겠습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절대로 부정적인 말 아닙니다. 긍정적이고 복된 말입니다. 회개는 진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고 참된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실은요, 회개하는 것만큼 구원의 영역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 넓어집니다. 백을 회개하면 백만큼 구원을 살 수 있고 백을 회개하면 백만큼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나에게 넓어집니다. 그래서 회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트레이드마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그룹별로 모일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요즘 이런 면이 바뀌고 있어.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 이 간증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간증은 다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내 인생 가운데 확장되고 있다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벽하게 살아내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의 참맛,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부족함 없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한수교회 교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